자, 5월 20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좀 늦었습니다. 네,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바로 오픈 AI에서 만든 ChatGPT의 새로운 버전이 출시된 것입니다. 바로 GPT-4.5라고 하는 네, 버전 이름이 되겠고요. 그 영화 중에서 예전에 그 인공지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남자 주인공이 인공지능한테 이제 감정을 계속 이입하면서 마치 친구처럼 애인처럼 이제 이렇게 지내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실화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영화 허가 현실로 오픈 AI에서 새로 출시된 ChatGPT-4o 제품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 모델명의 이 알파벳 O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라틴어 옴니를 뜻하는 약자라고 합니다. 텍스트 이해는 물론이고 음성인식, 이미지인식 등 다양한 기능이 통합돼서 실시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멀티모달 모델이다. 멀티모달이란 다중모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채팅창에 입력한 텍스트뿐 아니라 사람이 말한 내용, 제시된 이미지, 무엇인지 이걸 이해하고 답을 할 수 있다. GPT-4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제공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을 아마 데모 버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저도 놀랐는데 사람처럼 대화가 가능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답변만 해준 형태였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의 감정, 뭐 말투, 그렇죠? 농담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질문을 던져서 응답을 받는 그 응답 시간하고 딜레이가 비슷하다 보니까 뭐 이게 진짜 컴퓨터인지 아니면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답이 빠르다라는 거고요. 오픈 AI는 GPT-4o 모델이 기존 GPT-4보다 두 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뭐 음성을 번역하는 기능이나 뭐 대화를 하는 기능 등을 시연을 했는데 일단 유료랑 무료 차이가 유료 구독자는 DB가 5배 정도 더 많다라고 해서 네. 현재는 아마 구독으로 사용도 가능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픈 AI에서 한 번 더 치열한 경쟁을 벌려나가면서 또 구글도 구글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AI를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두 번째 기사는 이 오픈 AI에 맞서는 구글에 대한 AI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에서도 바로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이에 대항해서 새로운 버전의 AI를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구글 포털 검색에 직접 반영이 된다고 하고요. AI로 인터넷 검색하고 복잡한 질문도 가능하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맹점이 구글이 검색 포털에 대한 결과 화면을 AI 답변으로 채우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웹 문서, SEO라고 하죠. 검색 최적화라고 하는데 그 검색 최적화 영역의 상당 부분을 이제 AI한테 내주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지금 외국에서는 SEO로 그동안에 이제 유리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었던 기존 업체들이 검색 트래픽이 좀 빠지고 있다 그래요. 왜냐면 그 인공지능이 직접 답을 주는 영역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의 SEO 지수가 높던 업체들이 좀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에서는 어떤 AI를 출시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이 검색 엔진의 생성형 인공지능 제미나이를 본격적으로 탑재한다. 제미나이. 네. 이제 자사의 모든 서비스에 AI를 적용해서 제미나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제미나이가 이제 그 GPT처럼 구글에서 만든 AI 이름이죠. 네. 그래서 1시간 50분가량 이제 구글 컨퍼런스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AI 언급을 120번이나 했다. 자, 정리가 되어 있네요. 구글 서비스에 적용되는 인공지능 기능. 일단 검색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로. 네, 검색에 AI 개요가 적용되면서 이것 때문에 사용자 편의성은 높여졌지만 현재 이제 검색 트래픽이 많이 이제 좀 줄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 포토. 구글 포토도 자동 동기화로 이제 안드로이드는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사진 속 정보를 분석해서 원하는 사용자를 찾아줘. 아니면 내가 언제 놀러 간 사진 찾아줘라고 하면 알아서 이제 꾸려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회사에서 쓰는 거. 여기에서 이제 AI가 이메일 요약이나 PDF 핵심 내용을 분석해준다.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 라이브, 대화 가능하고. 프로젝트 아스트라,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은데,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음성을 보고 듣고 처리하는 AI 비서. 우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라는 게 있죠. 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구글에선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개인 비서가 이제 구동이 된다. 자,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검색 기능은 지금 구글에서 우리가 뭘 검색하면은 원래 그 구글 포털 특징이 뭐죠? 좀 광고도 별로 없고 좀 심심하잖아요. 거기서 AI 오버뷰라고 하는 AI 개요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개요에서 이제 대화 형태로 검색을 하거나 결과를 빠르게 요약해서 알려준다라고 해요. 한 판으로. 네, 요런 느낌인 거죠. 네. 뭐 요가에 대한 요가나 뭐 필라테스 정보 찾아줘라고 했던 AI 오버뷰가 거의 그 한 페이지를 다 할애하면서 정보를 주고 있죠. 한마디로 일종의 큐레이터, 정보 큐레이션 역할을 하는 거죠. 복잡한 질문이나 다양한 조건에도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실시간 영상을 촬영하면서 질문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카메라를 딱 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스마트폰이 있는데 고장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라고 질문하면 정확한 제품명과 고장난 부분을 고치는 방법을 제공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글 포터에 저장된 사진 속 정보를 AI가 분석해서 이용자 질문에 답변을 해준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는 우리가 AI라는 게 검색, 그리고 포토, 사진, 그리고 업무, 워크스페이스죠. 네, 그 다음에 개인형 비서까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된다. 바로 올해, 바로 내년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변화를 빠르게 겪고 있는 상황에 저희가 한가운데 이 세대가 이제 놓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마치 예전에 처음 포털이 나왔을 때처럼 예전에 우리가 진짜 옛날 세대로 돌아가면 야후, 한미르, 뭐 라이코스 이제 이런 초기 포털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등장했을 때처럼 또 하나의 어떤 혁신적인 변화의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구글과 챗GPT가 앞서가는데 국내 이제 토종 포털은 비상이 걸렸다는 기사가 또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이 국내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직 열세이기 때문에 기술이 좀 난관이 계속된다. 자, 그래서 국내 사정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플랫폼 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이제 구글이 AI까지 장악할 경우에 상대적인 열세인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의 난관이 커질 예정이다. 자, 이제 각 회사별로 이렇게 빅테크 기업에서 공개를 했죠. 방금 소개해드린 구글은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 오픈 AI는 GPT-4o, 그리고 이제 애플은 신규 아이폰의 이제 그 시리에 역시나 GPT를 이식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메타도 나름대로 지금 AI 개발 중이고 뭐 난립니다 지금. 자, 국내 검색 엔진 점유율 자체가 현재 2023년 기준으로 네이버가 57%, 구글이 30%, 구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구글이 30%입니다 지금. 다음이 5% 정도가 된다. 자, 2018년 대비해서 구글은 23%에서 7%포인트 늘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년 사이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이제 네이버 자체를 포털로 역할로 쓰기보다는 그렇죠? 뭐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역할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네이버라고 하면은 네이버는 광고회사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광고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가 광고 비중을 줄이고 지금은 광고, 네이버 쇼핑, 그리고 컨텐츠 이렇게 3분할이 되어 있죠. 매출 덩어리가 크게. 반면에 이제 그 사이에 구글은 검색 점유율을 계속해서 올려서 현재 국내 점유율 30%다. 주변에 구글 쓰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구글이 계속 올라가죠? 라고 하신 분들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기본 검색이 다 구글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일단 귀추가 주목되고 있고 아직 이 기사에서조차 국내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토종 포털이 이제 비상이다 라고 알림을 주고 있고요.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방송 함께 하고 있고요. 첫 번째 기사는 그 AI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또 놀랄만한 기술이 소개가 됐습니다. 바로 이틀 전이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눈동자만 굴려도 화면 스크롤이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눈동자만 굴려서 조작한다. 더 편리해지는 스마트폰. 새로운 기능이 나왔는데, 자, 삼성하고 애플에서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인은 물론 저시력자, 장애인 등까지 스마트폰을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속속 추가하고 있다. 이들은 인공지능까지 활용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보잖아요. 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면 이거를 이제 다 읽었을 때 우리가 누워서 스마트폰 할 때 어떻게 되죠? 좀 팔이 아프지만 스크롤을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시선만 눈알만 살짝 눈동자를 내려주면 화면이 알아서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대응이 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애플에서 공개한 스마트폰을 볼 때 멀미를 줄여주는 신기능 모션 큐를 공개했다. 보통 이제 몸이 나아가는 방향하고 뇌가 인지하는 방향이 다를 때 멀미가 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모션 큐라는 기능을 공개했다. 그리고 이제 아이폰 전면 카메라로 안구의 움직임을 추적해 눈길만으로 스마트폰 조작을 할 수 있는 모드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력이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서 접근성을 좀 높인 그런 기능도 있고, 유튜브라든지 이런 영상을 볼 때 실시간으로 이제 자막을 음성으로 띄워주는 그런 형태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이 다 AI가 적용이 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의 스마트폰의 이 하드웨어적 혁신은 더 이상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부품의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도 표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드웨어적 혁신을 넘어서 조금 더 이제 이런 사용자 편의적 기능, 친화적 기능으로 진화한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인스타그램 기사를 가까워봤는데요. 자, 네이버에서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인플루언서와 연결을 해주는, 한마디로 인플루언서를 섭외할 수 있는 브랜드 커넥트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스타그램에서도 광고주와 크리에이터를 직접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국내에 이제 도입해서 런칭을 한다고 해요. 인스타그램은 브랜드와 크리에이터 협업을 도와주는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 플랫폼 이름이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있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협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어떻게 했죠? DM 보내가지고 혹시 협찬 괜찮으신가요? 뭐 DM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답장 보내도 답장이 안 오죠, 보통. 예. 왜냐면 인플루언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직접 판을 깔아주겠다라는 걸 보여지고 이 마켓플레이스 안에서 직접 컨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죠?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란 크리에이터와의 마케팅 협업을 원하는 광고주와 해당 광고 캠페인에 적합한 창작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이다.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19개 국가에 지금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메타 비즈니스 스윗 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고, 창작자 입장에서는 프로페셔널 대시보드에 접속하면 서로 이제 연결이 가능하다. 자, 협업이 성사되면 브랜드는 크리에이터의 기존 콘텐츠를 파트너십 광고 소재로 활용하거나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기존의 창작자들이 올려놓은 이제 피드 자체를 브랜드가 갖다가 이제 쓸 수 있다라는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투명성 있게 광고를 할 수 있다. 자, 틱톡도 뭐 틱톡 샵이 나온다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인스타도 조금 더 앞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기사는 제가 홈쇼핑 소식으로 가까워왔습니다. 요즘 이제 홈쇼핑 업계가 좀 어렵다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커머스 소식을 몇 가지 볼 텐데, 그런데 이제 지난번 방송에서도 한번 알려드렸지만 5분짜리 홈쇼핑이 있습니다. 쇼폼 중심으로 구성된 5분짜리 홈쇼핑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방 쇼폼 300초 특가를 시도한 홈쇼핑이 모처럼 실적 개선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 부진을 겪던 홈쇼핑 업계가 1분기 실적 반등을 했다. 여행, 패션 등 3040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 경쟁력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 그래서 이제 홈쇼핑이 대체 무슨 새로운 시도를 했나 볼 텐데요. 기존 TV 문법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포맷을 선보이고 라방을 강화하는 것도 젊은 소비자를 유입을 위해서다. 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장면을 쇼폼으로 집약시킨 쇼픽을 론칭해서 유입 고객을 60% 늘렸다. 그리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300초짜리 홈쇼핑을 만들어서 요게 이제 좀 잘 됐다고 합니다. 평균 주문 금액보다 60% 역시 높은 실적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와 협업해서 전용 PB 브랜드를 론칭한다든지 CJ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제품 자체의 경쟁력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5060 세대가 기존 소비자층인데 이거를 이제 3040으로 낮추면서 다양한 시도를 한 게 홈쇼핑 실적의 견인 요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선두는 GS샵. GS샵이 한 328억 정도 분기 매출, 분기 영업이익 기준. 그 다음에 CJ 원스텔 2위, 현대 홈쇼핑 3위, 롯데가 한 4위 정도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홈쇼핑 자체가 근데 저는 중요한 좀 기회 요인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커머스 방송이잖아요. 커머스 방송. 라이브 커머스라고 하기 이전에 홈쇼핑이 있는 건데 홈쇼핑에서 60분 방송을 하면은 그 팔리는 모먼트, 팔리는 멘트, 팔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노하우가 엄청 많이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지털 문법에 맞게 좀 잘 녹여내면 나름대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5월 20일 월요일 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채팅창 인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여러분 SSM이 뭔지 아시나요? SSM. SSG 말고. SSM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이 SSM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업형 슈퍼마켓이 잘 안 됐어요. 왜 잘 안 됐냐? 편의점이 계속해서 유통채널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이 웬만한 건 편의점에서 사고 아니면 쿠팡에서 주문하거나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 기업형 슈퍼마켓의 포지셔닝이 약간 애매해졌던 겁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이 SSM 마켓이 뜨고 있다고 하는데 식재료 때문이라고 해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GS 더프레쉬, 롯데슈퍼, 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매출 비중 자체는 농축산물, 그러니까 바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들, 그 다음 가공식품, 신선 조리식품 이런 식으로 이제 40%, 30%, 20% 정도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먹는 거죠. 예. 한동안 대형 마트와 편의점에 밀려 소비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던 기업형 슈퍼마켓 SSM이 최근 다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 사람들이 생필품은 온라인에서 대량으로 구매하고 식재료는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구매하는 소비 패턴이 자리 잡으면서 신선식품과 퀵커머스를 강화한 SSM이 주목받는다. 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네이버 쇼핑하면 쿠팡에서 바로 다음날 갖다 주죠. 네, 일반 공산품. 근데 먹는 거는 신선도 때문에 뭐 쿠팡도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바로바로 이제 사서 소비하는 형태라는 겁니다. 패턴이 다른 거죠, 패턴이. 예. 쟁여놓는, 일반 제품 쟁여놓는 패턴. 식재료는 그때그때 사는 패턴. 자, 그래서 이제 실적 개선이 되면서 SSM이 뜨기 시작했는데, 아까 소개해드린 롯데 슈퍼, 뭐 GS 더프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이제 요런 4개의 회사가 있는 겁니다. 예. 전년 동기 대비 8%포인트 증가했다. 2016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이제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단지 이 식자재를 가지고서 이들이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퀵커머스, 그러니까 유통에 대한 방법도 혁신을 한 거죠. 이 퀵커머스가 뭐냐? 1시간 이내에 갖다 주는 걸 말을 합니다. 자, 근거리 배송망을 활용해 주문 1시간 이내에 받아볼 수 있는 퀵커머스 서비스 GS에서 이제 주로 하고 있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네에서 여러분들 뭐 계신 곳 다 다르겠지만 그 식자재 마트라는 데가 있습니다. 동네. 그 어머님들 많이 가는 식자재 마트 있는데 뭐 땡땡 마트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면 이제 그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들이 뭐 5만 원 이상은 뭐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집 앞까지 원래 갖다 주는 그거를 이제 기업형 슈퍼마켓에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주문하고 나서 오늘 당일 문제가 아니라 1시간 안에 갖다 주는데 안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자재를 빨리 갖다 주는 게 아구가 서로 맞아가지고 SSM 기업형 슈퍼마켓 잘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유통 기사도 하나 살펴봤는데 해외 기사를 제가 하나 갖고 왔어요. 해외 기사는 이제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좀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에 이마트가 있다면 미국이 이제 월마트라고 있는데 그 월마트가 이제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매출 1위를 수성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에 이제 뺏길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아마존 두 자릿수 성장이 월마트 유통 1위 왕좌 뺏기나. 자 지난 10년간 아마존의 공세 속에서도 매출 기준 미국 유통업계 1위 왕좌를 지킨 월마트. 지난해 연 매출이 6,480억 달러. 정말 뭐 상상도 안 될 만큼 많은데 그런데 아마존이 이제 미국에서 지난해 12% 성장을 하면서 이제 월마트를 이길 그 상황에 놓였다. 월마트는 지난해 6%포인트 성장을 했고 아마존은 12% 정확히 2배 성장을 했고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은 2019년 이후 월마트 매출을 1000억 달러 끌어올렸다. 그러나 팬데믹 호황은 끝났다. 아마존 자체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월마트의 자리를 넘보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식료품 매출이 이제 아마존이 전체 시장의 20% 정도 점유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월마트는 기존 주요 고객인 중저소득층 외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의 고객을 끌어들일 방법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나타나면서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쓸모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기업형 슈퍼마켓이 살아난다는 기사와 함께 해외에는 반대로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을 압도하고 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누르고 있다. 라고 살펴봤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그 가전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때 최근에 이제 LG전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게 구독 서비스입니다. 보통 에어컨을 하면은 한 120만원, 150만원 주고 그냥 일시불 할부 결제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월로 구독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구독과 구매 사이 어떤 게 더 유리할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에어컨을 만약에 150만원짜리 저도 이제 에어컨을 오래 샀습니다만 구매를 한다 치면 내가 5년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면 연간에 30만원 정도.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월로 쪼개면 한 2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결국에는 그게 그거 아니냐 혹은 구독이 더 싼 게 아니냐라는 셈법이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들어 가전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목돈을 들여 제품을 산 뒤 고장이 날 때까지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소비 형태였다면 이제는 빌려 쓰거나 초기 비용이 낮은 장기 할부로 가전을 쓰려는 이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LG전자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가전 구독 매출액이 9,600억 원, 거의 이제 1조 원 가까이 되는데 작년 대비 30% 성장했다.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거고요. 소유하기보다는 빌려 쓰면서 관리받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졌다. 가전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소비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예전에 혼수 가전, 결혼하면 이제 가전 제품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일이었는데 그런 것들 자체가 개념이 이제 MZ세대한테 변한다라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누가 가전을 구독으로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지금 이 그래프가 증명을 해주고 있죠. 2022년 7,300억, 2023년 9,600억 이 LG전자 하나의 매출입니다. 현재 LG의 구독 서비스는 21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뭐 TV, 냉장고, 식기세척기, 가습기 등등 웬만한 가전을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국내 이제 가전기업 가운데 이런 구독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LG가 이제 유일한데 일단 장점은 당장 목돈이 들지 않는다. 그쵸? 뭐 나눠서 쓰면 예, 부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할부로 이용할 때 이제 AS나 서비스도 무료다라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시불로 살 때보다 계약 기간 전체 구독료가 비싸다는 점은 단점이다. 이들 가전을 이제 구독하면 결국에는 다 채웠을 때는 비용이 더 높다라는 거죠. 4년 이상 구독을 하면은 제품 소유권은 구독자가 갖는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런 가전에 대한 어떤 소비 패턴 자체가 구입에서 구독으로 바뀌는 그런 이제 흐름도 있다라는 거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중요한 기사 위주로 일단 좀 꼽고 있는데요. 자, 다음 기사는 제가 그 문구업계 기사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오늘 살펴본 기사도 거의 이제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였는데 문구업계, 아날로그 업계라고 할 수 있겠죠, 아날로그. 예. 문구업계도 디지털에 대한 대응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나미, 그리고 모닝글로리 이런 업체들이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리스 시대의 위기를 뚫어라. 문구업계 빅2 서바이벌 대작전. 자, 모닝글로리랑 모나미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국내 문구업계 양대 산맥인 모닝글로리와 모나미가 디지털 문구사업 확대와 함께 프리미엄 제품군 확대, 청년층 공략 등의 전략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보면 학생이 없죠. 예, 인구가 이제 감소하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데 또 종이 사용을 자제하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으로 문구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자, 모닝글로리 사례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일러스트레이션 페어라는 걸 했는데 작가들과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캐릭터 굿즈를 전시해서 사람들을 모은다. 이게 첫 번째 전략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다양한 일러스트, 캐릭터 굿즈 유통을 확대한다. 사야 할 이유를 만들어준 거죠. 이런 그 작가들의 팬들을 활용해서. 또 태블릿 PC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문구도 지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다. 모닝글로리에서 문구를 이제 팔기 힘들기 때문에 필기를 할 수 있는 앱을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굿노트라는 앱인데 회사 대표 품목인 노트의 디지털 버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디지털 노트를 태블릿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정 등으로 학습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 활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고려해 노트나 스티커, 다이어리 등 디지털 문구를 계속 꾸준히 확대하겠다. 디지털 문구라는 개념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닌 게 요즘 중고등학생들 다 태블릿 스스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노트로 필기하시는 분들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모닝글로리의 사례가 소개가 됐고 모나미는 고품질 프리미엄 제품들을 앞세워 문구 애호가들을 공략한다는 생각이다. 최근 국내 문구 시장은 고급 제품의 성장들이 두드러지면서 양적 성장 대신 질적 성장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우리는 이제 문구를 사랑하는 애호가 중심으로 가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래서 실제 모나미에서 새로운 그런 시그니처 제품들이 많이 리뉴얼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이제 모나미가 의류까지도 이제 진출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핵심은 그거겠죠. 본질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종이를 쓰지 않는다. 어떻게 돌파할 거냐? 디지털 문구로 전환을 한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는 제가 패션 업계 기사 두 개를 좀 바꿔봤는데 제 에슬레저 업계 소식을 바꿔봤습니다. 잭시믹스와 안다르에 대한 소식인데 우리가 이제 에슬레저 업계는 뭐 요가복이라고도 하고 에슬레저라고도 하는데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도 있고 안다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뭐 룰루레몬도 있고 그렇습니다. 잭시믹스와 안다르와 이제 실적을 좀 비교해서 어떤 브랜드가 더 잘 나가고 있는지 왜 그런지에 대한 기사요. 자, 국내 에슬레저 업계 1위 잭시믹스가 올해 1분기에 안다르와 매출 격차를 더욱 벌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잭시믹스가 1위, 안다르가 2위 이런 형태인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그래프로 봤을 때 매출이 지금 잭시믹스가 2,200억 정도, 그리고 안다르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네, 2,000억 정도를 하고 있고, 뭐 두 회사가 이제 국내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잭시믹스는 안다르와 비슷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양사의 주요 채널은 자사몰이다. 양사 모두 이제 제품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판매 채널을 늘리면서 매출 성장을 했다. 뭐 남자 옷도 팔더라고요 요즘에. 네, 맨즈, 골프, 키즈 카테고리 이런 게 있는데 두 브랜드가 자사몰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거는 비슷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비슷한 카테고리 운영과 매장 수에도 불구하고 매출 차이가 난 이후로는 충성 고객 제도가 꼽힌다. 근데 이거는 제가 잭시믹스 안다르 사례를 꼽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긴 하지만 모든 분들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슷한 경쟁사가 있을 거고요. 비슷한 체급에, 네, 비슷한 카테고리, 비슷한 제품, 가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 텐데 왜 차이가 나냐는 거죠. 비슷한 카테고리 운영과 배장 수에도 불구하고 매출 차이가 난 이후로는 충성 고객 제도가 꼽힌다. 자,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규 고객만으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인구 2030년도에 2,500만 명으로 줄게 되고요. 사람이 이제, 아니 일단 애를 안 낳는데 경제인구 자체가. 언제까지 퍼포먼스 마케팅으로 신규 고객만 데려올 거냐고. 이제 기존 고객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냐가 다음 이제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잭시믹스가 지난 3월 자사몰 VIP 전용 멤버십 VIP 라운지를 론칭했다고 합니다. 이 VIP 라운지가 뭐냐면 직전, 그러니까 작년하고 당해년도 올해 누적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쿠폰팩부터 VIP 전용 상품 구매, 특별 행사 초청, VIP 전용 고객센터 이용 등 혜택을 제공한다. 최고 등급인 SVIP에는 스페셜 기프트를 제공한다. 제가 모든 마케팅 고객사한테 다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이런 혜택이 필요하다. 근데 다 어떤 반응이냐면 맞아요. 필요하죠. 좋습니다. 실행을 안 해. 실행. 근데 실행을 한 이제 브랜드에서 앞서간다라는 거죠. 이런 충성 고객 혜택은 재구매율 상승으로 이어졌다. 최근 3년간 잭시믹스의 재구매율을 보면 2022년 66%, 23년 70%, 올해 76%로 증가했다. 그렇잖아요. 고객한테 돈 쓰는 사람들한테 대우를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더 안 오겠냐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데이터로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기존 고객을 홀대하고 신규 고객으로만 자꾸 집중을 하는지 저도 마케팅을 하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양사의 경쟁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비슷한 동체급의 두 개 브랜드가 경쟁을 할 때 어떻게 격차를 벌리냐? 결국엔 고객에게 집중하는 게 답이다. 이런 인사이트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올해도 이번 주도 시커머스 기사를 하나 가져봤는데 이제 쉬인은 다 아실 건데 이제 샵 사이다라는 브랜드가 또 나왔더라고요. 샵 사이다. 알리테무 쉬인에 이어서 샵 사이다는 또 뭐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LA에 본사를 둔 샵 사이다는 대부분의 옷을 중국에서 만든다. 뭐 그렇겠죠. 샵 사이다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이제 사무실을 냈다라고 하는데 이제 쉬인하고 비교가 돼 있습니다. 쉬인은 2012년, 샵 사이다는 2020년 나타난 업체고요. 쉬인은 싱가포르, 샵 사이다는 미국 LA에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자, 그 컨셉 자체가 초저가, 초고속 패스트 패션이란 점은 둘 다 동일하고 지금 모델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앰버서더 자체가 제니랑 장원영이 지금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샵 사이다든 알리테무와 함께 중국 3대 쇼핑 앱으로 불리는 패션 플랫폼 쉬인보다는 후발이지만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를 얻고 있다. 블랙핑크 제니, 아이브 장원영 등 K-POP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해당 브랜드를 즐겨 입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제 쉬인도 김유정 모델로 사용했다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들의 강점은 초저가 초고속 전략에 있다. 공장에서 이제 디자인 트렌드를 파악해서 바로 생산을 해서 유통망을 다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로 간다는 거죠. 중국 패션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조준한 이유는 세계 패션 시장에서 한국이 가지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샵 사이다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또 하나의 저희 브랜드를 기억을 해둬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까요? 네, 뭐 성심당 기사도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오후에 할 영상이 또 성심당이다 보니까 그냥 두 개 봅시다. 네. 자, 5월 20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네, 두 기사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주머 시대. 주머 시대가 뭐냐?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쵸? 베이비 부머 시대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주머 시대가 왔다. 그리고 이 세대는 시대가 아니라 세대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 주머 세대는 1.5배 돈을 많이 벌지만 일은 25% 덜 한다라고 합니다. 자, 올해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Z세대의 수가 현업에 있는 베이비 부머의 수를 뛰어넘을 전망이라고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그래프로 일단 바로 보도록 할까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그 추이를 보면 94년도부터 2010년, 2023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2천만 명이 좀 안 되고요. 그리고 97년도에서 2012년 태어난 Z세대는 역시 이제 2천만 명에 근접하면서 크로스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만큼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해서 주머 세대라고도 불리는 Z세대가 어느새 사회의 주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세대가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Z세대 하면 떠오르는 게 뭐 틱톡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제 이들이 사회의 주축으로 올라와서 이제 크로스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지점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주머 세대의 특징이 뭐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Z세대는 날 때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란 특성 때문에 주목받아왔다. 우선 주머 직장인은 의외로 일자리가 넉넉한 시대를 타고났다라고 합니다. 베이비 부머가 썰물 빠지듯이 은퇴하면서 공백이 커진 데다가 넓은 구직 기회라는 선물이 주어졌다. 실제로 주머의 청년 실업률은 앞선 세대와는 차이를 이제 보인다. 이제 청년 실업률 자체가 좀 더 떨어졌다라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 넘치는 일자리로 인한 인력 부족은 이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란 혜택도 줬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일자리가 뭐 양질의 일자리가 있냐는 나중에 또 논의를 해야 될 문제지만 일자리 자체는 좀 풍족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Z세대는 이처럼 일자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실질 소득 수준도 오르면서 일에 대한 태도도 과거와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제 일에 그렇게 목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직장을 통해 나 자신을 정의해야 된다는 부담이 거의 없다. 자기 정체성이 직장 밖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일에 대한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이제 직장 밖에서 찾는 경향성이 있다. 일에 대한 몰입도나 기대 측면에서도 더 이제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들과 잘 일하려면 뭐 이제 소통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뻔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Z세대가 베이비 부머의 세대를 역전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의 특징 자체는 어려서부터 좀 풍족하게 자란 그런 세대다 보니까 직장의 선택지도 굉장히 많고 일에 그렇게 목매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직장 내보다는 직장 밖에서 찾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도로 저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네, 성심당에 대한 기사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지난주에 그 성심당이 국내 그 로컬 브랜드 행사를 서울에서 하는데 다른 브랜드는 다 행사에서 어떻게라도 빵을 좀 팔아보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었다고 하면은 성심당은 전시만 하고 판매는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서울엔 가지만 빵은 팔지 않겠다. 성심당이 보여준 것이라고 해서 오늘 제가 저녁 9시에 올릴 영상도 사실 성심당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지난 2일 베이커리 성심당의 인스타 포스팅은 큰 화제가 됐다. 서울에 팝업 행사를 하는데 이거를 참여를 하지만 우리는 빵을 팔지 않고 전시만 진행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성심당 빵은 대전에서만 판매합니다. 자, 문화역 서울 284라는 이제 행사가 열렸어요. 예, 열리고 있습니다. 6월 2일까지. 뭐 성심당, 태극당, 보난자 이제 이런 로컬 브랜드, 시금 브랜드가 참여 중인데 빵 없는 빵집, 커피 없는 카페 전시는 어떻게 할까? 성심당에 이제 사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 전시에 지역 식음료 브랜드 50여 곳이 참가한 그런 행사라고 해요. 문화역 서울 284, 6월 2일까지. 자, 근데 이제 빵 대신에 작품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제 가게에 대한 역사, 뭐 수십 년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야기식으로 스토리텔링 형태로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전시하는 형태로 매장을 꾸려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에 이제 그 성심당의 로컬 전략을 고수하는 그런 느낌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빵을 대전에서만 팝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와야지만 맛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 전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어떤 요즘에는 사실 뭐 런던 베이글 뮤지엄, 노티드 이런 브랜드 보면 프랜차이즈 전략으로 확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린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브랜드가 되길 선택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로컬을 기반으로 이제 전시에 여러 브랜드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성심당은 왜 대전에서만 판매를 고수했냐? 결국에는 브랜드로서의 정체성과 희소성, 희소 가치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 9시에 올릴 영상에서 담아놨으니까 오늘 퇴근하시고 한번 또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일 방송 함께 해봤고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네. 권일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OBR님 질문 주셨는데 질문 주신 내용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들 부자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국시투몽님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셨고요. 흰롱님도 반갑습니다. 우리 정선아님도 좋은 아침 보내주고요. 돈만 100 프로젝트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일 월요일 방송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는 더 유익한 기회 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예.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